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가수 조지 마이클이 25일 향년 53세로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심장 관련 질환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계 영국인인 조지 마이클은 지난 1981년 친구 앤드류 리즐리와 듀오 외물 결성해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곡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1980년대 웸 활동으로 영미 시장뿐 아니라 세계 음악 시장을 석권한 조지 마이클은 1986년 웸을 해체하고 솔로 활동에 나섰습니다. 당시 조지 마이클이 솔로 1집으로 발표한 음반 페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2,500만 장이 팔리는 등 조지 마이클은 솔로 가수로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뛰어난 가수이자 작곡가 그리고 음반 제작자로 평가받던 조지 마이클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의 서태평양 진출은 중국 해군령의 강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일본 정부 대변인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26일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항모 랴오닝호를 포함한 중국 항모전단이 25일 오전 일본 미야코와 오키나와 사이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에 대해 중국이 해상 전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그러면서 일본 해역 근처에 있는 중국 해군 함정들의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번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타이완 총통의 전화 통화로 새로운 긴장이 조성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란은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로부터 항공기 80대를 구매할 시 당초 발표한 가격의 절반만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은 이란 교통부 차관의 말을 인용해 할인 구매 선택으로 당초 알려진 166억 달러의 절반만 지불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잉 측은 앞서 이란과의 항공기 매매 계약 규모는 가격표에 나와 있는 대로라고 밝힌 바 있었지만 이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관영 이란 항공과 보잉 측은 지난 11일 737기 50대와 777기 30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파키스탄의 외교 수장들이 2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들 나라는 아프간 내 이슬람 극단주의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 대변인은 VOA에 이번 회의가 아프간 문제를 포함해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나라 관리들은 특히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아프가니스탄 안에 거점을 마련하려 시도하는 것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간 정부는 자신들이 빠진 이번 회의의 동기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지난주 비탈리 추리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상황이 악화하면서 ISIL 반군들이 은신처를 찾아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의 상투 메프린시페와 19년 만에 외교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두 나라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의 작은 섬나라인 상투메프린시페는 그동안 타이완과 국교를 맺어왔지만 최근에 국교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타이완과 수교 중인 나라가 21개 나라로 줄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독립을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은 쌍투 메프린시페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일본 내 미군기지 군무원들의 기소 면책 제한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올해 일본 남부 오키나와 사면서 미 해병대 출신 군무원이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논란이 생긴 뒤 이뤄졌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양국 정부는 미군기지 내 군무원들에 대한 일부 우려사항들을 논의해왔습니다. 기시다 히모요 일본 외무상은 2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미군기지 내 군무원 규정에 대해 합의했다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임 중에 이와 관한 합의가 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사람에게서 흰머리가 나게 되면 보통은 자연스러운 노화에 따른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장기간 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흰머리가 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일이 많고 고민이 깊은 사람으로 꼽히는 미국 대통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퇴임을 한 달여 앞둔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8년 전과 비교해 확연히 많아진 흰머리에 또 깊어진 주름이 그간의 고민과 스트레스의 흔적을 보여준다는 의견이 많았죠. 그런데 개도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처럼 털에서 새치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은 생후 4년 미만의 개 400마리의 스트레스에 따른 새치 변화를 연구했는데요. 충동적이며 불안감을 느끼는 개 몸에서 새치가 확연히 많이 자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하게 된 계기도 재밌는데요. 미국의 대통령들을 떠올리면서 직무상 스트레스가 새치를 가져온다는 가설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는 이제는 새로운 대통령이 새치 주자를 이어받게 됐다는 재밌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27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1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하 2도, 신의주 영하 9도에서 영하 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함흥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7도에서 영하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The Drifters의 노래입니다. Under the Boardwalk, 해변 산책로 아래를 당신과 함께 걷고 싶다는 내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Oh, when the sun beats down and burns the tar up on the roof And your shoes get so hot you wish your tired feet were fireproof Under the boardwalk, down by the sea, yeah. On a blanket with my baby, that's where I'll be.
boardwalk.
Out of the sun.
Under the boardwalk.
We'll be having some fun.
Under the boardwalk.
People walking above.
Under the boardwalk.
We'll be falling in love.
Under the boardwalk. Boardwalk.
From the park you hear the happy sounds of a carousel. Can almost taste the hot dogs and french fries they sell. Under the boardwalk, down by the sea, yeah. Put a blanket with my baby, is where I'll be.
Under the boardwalk,
out of the sun.
Under the boardwalk.
We'll be having some fun.
Under the boardwalk.
People walking above.
Under the boardwalk.
We'll be falling in love.
Under the boardwalk. Boardwalk.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착촌 확대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살펴보겠고요. 중국 정부가 타이완과의 군사 교류 확대 계획을 담은 미국의 새 국방 수권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월요일에는 타이완 남쪽 해역에 항공모함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타이완 3자 사이의 긴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도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안을 두고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이 전체 회의를 열고요.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일대에서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라고 이스라엘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4, 반대 한 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기권 한 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대는 없었고요. 기권한 나라가 미국이었는데요. 이 결의안 통과 직후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 공정하지 않은 반이스라엘적 술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 정부가 이번 결의안 통과의 배후에 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치스러운 타격을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댄 샤피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를 일요일 성탄절인 25일에 총리 집무실로 초치해서 대면 항의했는데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입니다.
네, 이스라엘 당국이 안보리 결의안 통과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한 뒤에 이 찬성표를 던진 나라들에게 보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군요.
네, 이스라엘은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서요.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들의 대사를 개별 소환했고요. 이들 국가들을 비롯해서 유엔에 대한 관계를 재정립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복이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편파적이고 굴욕적인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미국은 이스라엘의 최대 동맹국 가운데 하나인데 현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이렇게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이번 결의안 통과를 둘러싸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 걸로 이 현지 언론은 해석하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1년에 안보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최종 합의에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했던 발언과 완전히 상반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번 행보는 숨어있다가 기습 공격을 가한 배신 행위라고 원색적인 어휘를 사용하면서 비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미국은 찬성표를 던진 것도 아니고 기권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예. 네. 미국이 이번 결의안 통과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게 이게 맞을까요?
예. 미국은 그런데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때문에 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나머지 상임이사국 4개 나라와 비상임이사국 10개국, 이 도합 14개 나라가 모두 찬성한다 해도 이 상임이사국 한 곳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보리는 이 어떤 결의도 통과시킬 수가 없는데요.
예.
예, 이스라엘은 기대와는 달리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결의안이 성사되게 놔둔 걸 바로 배신 행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격한 감정을 토로하면서 다음 달에 들어서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예, 오바마 행정부 입장과는 사뭇 다른데요. 안보리 표결 전날에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결의안이 공정하지 않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거부권을 쓰지 않아서 결의안이 현실화된 뒤에 유엔과 관련해서는 1월 20일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1월 20일은 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 날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이번 결의안이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과 또 이스라엘 간의 갈등을 불러오게 됐는데 이 결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예, 결의안에는 이스라엘이 지난 1967년 이후에 점령해온 동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촌을 세우는 것에 국제법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국가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정착촌 관련 활동을 멈추는 게 필수적이라면서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짓고 있는 이 정착촌이라는 게 뭔지 좀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겠군요.
예, 우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을 겪고 있는 이 기나긴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2차 대전 종전 직후에 유대인들은 이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의 일부가 성경의 약속의 땅으로 묘사돼 있기 때문인데요.
예.
예, 급기야 1948년에 테라비브에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했고요. 이에 맞서서 팔레스타인은 무장투쟁을 계속하면서 네 차례에 걸친 중동전쟁까지 불러왔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에 이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의 인정을 받으면서 미국과 유엔 등의 중재로 양측은 각각 사실상 두 개의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이 평화협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착촌이란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일대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주거지를 말합니다.
네, 당초 이스라엘 쪽은 미국이 이번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좀 기대했던 모양인데요. 미국이 이번에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예, 오바마 행정부는 사실 줄곧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 건설 움직임을 비판해 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이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스라엘 국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게 중동 평화 구축의 핵심이고요.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는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양측의 분쟁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오히려 더 증폭시킬 뿐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예, 미국 정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근거는 뭐죠?
예, 이스라엘이 국가 선포를 한 뒤에 국제사회와 이스라엘은 이 요르단강 서안 그리고 가자지구 이 두 군데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게 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이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 200개를 만들고 자국민 60만 명이 살게 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건설 계획을 더 확대하고 있는 건데요.
예.
예, 이스라엘은 군을 투입해서 정착촌 건설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다가 이번에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기에 이른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남쪽 해역에 항공모함을 파견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월요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인민해방군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호 선단이 전날에 서태평양 해역에 진입해서 제인-15 함재기 그리고 함재 헬리콥터의 이착륙 훈련, 구축함 선단과의 연합 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랴오닝호가 이렇게 서태평양 해역에 진입한 건 지난 16일 보하이만에서의 대규모 실사격 훈련 그리고 21일부터 23일까지 한반도 인근 서해에서의 대규모 함재기 이착륙, 공중급유, 실사격 훈련에 뒤따른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훈련이 미국과 타이완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군요.
예, 맞습니다. 랴오닝호는 그동안 현지에서 이 대미 군사 방어선으로 설정해온 일본 규슈와 오키나와, 타이완을 잇는 제1열도선을 사상 처음 넘어서 이날 남동쪽까지 진출한 건데요.
예.
예, 일본 언론들은 중국군의 이 움직임이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싸고 미국과 타이완을 겨냥한 시위 성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항공모함 훈련에 앞서서 중국 외교부가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도 냈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얼마 전에 2017 회계연도 미국의 안보, 국방정책, 국방예산 등을 총괄하는 이 국방수권법을 발효시켰는데요. 상하원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한 뒤에 금요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고급 테러 관련자들을 가두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지하지 못하게 하는 의회 요청을 비롯해서 미국의 최신 방위 현안을 다루는 한편 새 회계연도의 방위 관련 지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예.
예, 특히 타이완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미국 국방수권법의 타이완 조항에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에 엄정히 항의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중국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반발한 건가요?
예, 201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미군과 타이완군 장성급을 비롯해서 고위 군사 당국자들의 교류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미국 의회는 사실 앞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과 중국 관계가 어려워질 걸 우려한 행정부의 반대로 관련 조항이 종종 최종 심의 절차에서 빠지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달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고 또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면서 이 타이완과의 군사교류 계획이 법제화된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 타이완을 통틀어서 국제사회에서 대표성을 가진 건 중국뿐이라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도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요?
네,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가 월요일 아침에 동부 오디샤주에 있는 섬인 압둘 칼람에서 인도가 자체 개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그니 5호를 이동 발사대로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현지 방송 NDTV가 보도했습니다. 길이 17m, 무게 50톤인 이 아그니 5호는 사거리가 5,000km에 달하고요. 1톤 이상의 핵탄두를 탐지할 수 있다고 국방연구개발기구 측이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아그니 5호의 사거리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요?
예. 인도 당국은 이번 시험 발사가 실전 배치를 앞두고 마지막 일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시험에 성공한 사거리를 지도에 표시하면 중국 북부 지역까지 포함하는 이 아시아 대륙 전체에 닿을 수가 있고요. 아프리카와 유럽의 일부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공식 핵 보유국인 인도는 아그니 5호가 실전 배치되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에 이어서 여섯 번째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 지위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법원에 공석이 많아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사법부 성향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자선단체 트럼프 재단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알아봅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도 남편 성으로 바꾸지 않고 본래 성을 유지하려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에 공석이 많다고 전해주셨는데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네, 지난 2월에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공석이 된 대법관 한 자리를 포함해서 연방법원의 공석이 100석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8년 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는 연방법원 공석이 54석이었는데요. 이번엔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겁니다.
예.
연방사법부에 따르면 항소법원의 13석, 지방법원의 82석이 비어있고요. 연방국제무역법원 등 특별법원에도 8석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예. 그 연방법원의 공석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네,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의회가 분열 양상을 보여와서 그렇습니다. 연방판사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인준 절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2년 전에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한 뒤에 판사 인준 과정이 크게 지연됐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통계를 보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현 상원은 지난 2년 동안 20명의 종신직 판사를 인준했는데요. 이는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스켈리아 대법관의 후임으로 메리갈랜드 워싱턴 DC 항소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그 상원 인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맞습니다. 공화당은 새 대통령이 대법관이 지명해야 한다면서 갈랜드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조차 열질 않았습니다. 자, 이제 비어있는 대법관 자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하게 됐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사망한 스켈리아 대법관과 성향이 비슷한 보수적인 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칙이나 견해, 사법적인 철학이 스켈리아 대법관과 비슷한 인물을 후임자로 뽑겠다는 겁니다.
예, 미국에서 연방판사는 종신직이죠?
그렇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종신직이 보장되는데요. 큰 문제가 없는 한 사망하거나 사임할 때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판사가 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네.
이 연방 판사는 미국 정치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인 낙태, 이민,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 사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법원의 공석을 모두 보수적인 판사로 채운다면 보수주의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이 당장 트럼프 당선인이 스켈리아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게 될 텐데 자, 그런데 대법관을 여러 명 지명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법관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78살, 앤서니 케너디 대법관이 80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83살입니다. 이 소속 정당이나 성향이 대통령과 다르면 이 대법관들이 은퇴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브라이어 대법관과 긴스버그 대법관은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진보 성향의 판사고요. 케네디 대법관은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적인 판사지만 때로는 진보 판사들 편에 서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케네디 대법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진 경우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동성혼 합헌 판결의 경우가 그랬는데요. 진보 대 보수, 이 대법관들 성향에 따라서 4대 4로 갈렸는데 케네디 대법관이 진보 편에 서면서 5대 4로 동성혼 합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재단과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트럼프 재단을 해체하겠다고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토요일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트럼프 재단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재단은 트럼프 당선인이 세운 자선단체인데요. 재단 운영과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모른다는 의혹으로 현재 뉴욕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언제 재단의 문을 닫을진 밝히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법무팀이 재단 해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재단이 자선단체라고 했는데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은 재향군인 지원과 경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좋은 일을 많이 해왔다고 밝혔는데요. 미 연방국세청 IRS의 보고 내용을 보면 지난 2014년의 경우 이 면역체계 이상 질병인 루푸스를 연구하는 루푸스 연구재단과 미국 피부협회, 여러 재향군인 단체들이 트럼프 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987년에 이 저서 거래의 기술 판매로 얻은 수익금을 바탕으로 트럼프 재단을 세웠습니다. 2005년까지는 트럼프 당선인이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돈으로 운영됐지만 그 뒤에는 전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친지 등 후원자들의 기부금을 의존해왔죠.
네. 자, 그렇지만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트럼프 재단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먼저 재단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아왔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법무장관이 이 점을 지적하면서 기금 모금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당시 트럼프 캠프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도우려는 술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재단 자금으로 자신의 초상화를 구입했다 문제도 제기됐고요. 또 지난 2013년에 트럼프 당선인이 팸 본디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의 재선운동을 도우면서 재단 자금으로 2만 5천 달러의 후원금을 냈다는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예, 그 당시에 본디 장관이 트럼프 대학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결정을 앞둔 그런 상황이었죠.
네, 트럼프 대학교는 트럼프 당선인이 세운 부동산 전문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의 내용 등이 선전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수강생들 사이에서 사기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이 본디 장관이 결국 수사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본디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받은 후원금과는 상관없이 나온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 측은 본디 장관 후원금이 트럼프 재단 돈에서 나온 건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자, 뉴욕 검찰은 이 트럼프 당선인의 재단 해체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재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지적하면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해산할 수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언제 수사가 끝날지 그 시기를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말이 되면 미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하고 쇼핑도 많이 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연말에 또 한 가지 많이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프로포즈, 청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미국은 도시든 시골이든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아름답게 물듭니다. 또 연말 연휴를 맞아서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는 등 1년 중 가장 낭만적이고 또 마음이 포근해지는 때가 연말이지요. 자, 그리고 이때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품고 있던 젊은 남녀들 역시 용기를 내서 청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 부부가 되려면 청혼 후에 결혼식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자, 이때 여성들의 경우 독신일 때 이름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게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보통 여성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성의 성을 따르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북한의 청취자분들께는 좀 낯선 문화일 텐데요. 미국에선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부인이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는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자신의 본래 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여성이 많아지는 추세 라고 합니다. 결혼 정보 사이트인 나트가 지난해 결혼한 18,0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명 중 9명이 결혼하면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비율은 지난 3년간 90%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꾸더라도 이 미들 네임이라고 하는 중간 이름이나 아니면 남편의 성에 붙여서라도 자신의 처녀대성을 유지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오랜 전통이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지난 30년간 결혼과 성명의 변화를 연구해온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로리 슈블 교수는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건 미국에서 일종의 규범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설문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응답자 가운데 80%는 남편 성을 따라서 이름을 바꿨다고 답했고요. 10%는 본래 성을 중간에 넣는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원래 성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예, 혹시 그 원래 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여성들 가운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 직업이 있고 독실한 종교를 갖고 있지 않고 전통적인 여성상과 좀 더 다른 여성들에게서 이 처녀대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런 여성들의 남편 역시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성들이 자신의 그 처녀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형제가 자매들만 있는 경우 결혼해서 다 남편성으로 바꿔버리면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성씨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를 지키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앞서 슈블 교수도 설명을 했지만 요즘은 전문직을 가진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름을 바꾸게 될 경우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돈이 줄 수가 있지요. 또 은행 계좌 등 모든 개인정보를 바꾸는 이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본래 성을 유지하는 여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여성이 성을 바꾸는 것이 결혼 생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네, 남편 성을 따른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더 잘 사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아내가 성을 바꾼 부부나 아닌 부부나 이혼율은 비슷하다고 하네요.
예. 자, 그렇다면 혹시 결혼해서 남편이 부인의 성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 미국 내 9개 주에서 결혼 증명서만 있으면 남편이 부인의 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50개 주에서는 부인이 남편의 성으로 바꾸게 하고 남성이 여성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하는 주는 9개 주에 불과하다며 좀 불공평하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결혼을 하면 여성의 성을 바꾸는 나라, 미국 외에 또 있죠?
네, 한반도에서 가까운 일본이 그런데요.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장은 지난해 이 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부분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나라들은 결혼해도 대체적으로 원래 성을 유지하고요. 벨기에와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의 퀘벡주 등에서는 여성이 결혼하더라도 법적으로 본래 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물어갑니다. 지난 한 해 지구촌 곳곳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이번 주는 지난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으로 꾸며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국제 정치 분야를 살펴볼 텐데요. 올 한 해 세계 곳곳에서 큰 영향을 끼친 정치적 사건 5개를 꼽아봤습니다.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올 한 해 국제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한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브렉시트라는 말인데요.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의 나가다, 떠나다라는 의미의 엑시트를 합친 단어입니다. 지난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국민투표 이후에도 지금까지 브렉시트는 세계 정치와 경제 곳곳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발단은 영국 내에서 확산된 반이민 정서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유럽연합 회원국들, 예를 들어서 폴란드나 포르투갈 같은 곳의 노동자들이 대거 고임금을 지급하는 영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영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불만이 커진 것이었는데요.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를 돕기 위해서 영국을 비롯한 다른 유럽연합 국가의 분담금이 대량 투입되는 반면에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받은 게 거의 없다는 일각의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결국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하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영국은 유럽연합 국내 총생산의 5분의 1에 가까운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분담금도 독일 다음으로 많이 내는 주축국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탈퇴 과정이 본격화되면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브렉시트는 영국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게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유럽 내 이웃나라들과의 경제 공동체 관계를 단절한 영국이 당분간 경기 침체를 피하지 못하고 미국의 주요 파트너였던 영국의 자리도 독일이 외교적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은 브렉시트가 현실화된 직후 인터뷰에서 영국은 브렉시트 이전보다 더욱 가난해질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재판 패소.
중국 대륙 남쪽과 베트남 동쪽 해안, 그리고 필리핀, 브루나이 같은 섬나라들로 둘러싸인 바다인 남중국해가 올해 초부터 줄곧 국제뉴스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에 해당하는 면적의 9개 지점을 정한 뒤에 선을 이어 그은 이른바 구단선을 제시해서 영유권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필리핀 당국이 이의를 제기해서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 중재 재판소에 낸 소송이 7월에 결론을 맺었습니다. 재판소의 결정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판결을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남중국해와 접한 이웃나라들은 각종 국제회의가 열릴 때마다 중국의 판결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성명에 넣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일부 친중국 국가들을 활용한 중국 측의 노력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핵심 지역에 만든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계속 짓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사일 방어시설까지 설치한 것이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 탄핵 심판.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 씨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개입하고 대기업에서 모금한 돈을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몇 달 동안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이어졌고요.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벌인 범죄 행위를 대부분 공모한 혐의를 받아서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한국의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을 갖게 된 겁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건 전모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10월 이후 시민들은 매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점에 모여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결국 지난 9일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아서 직무가 정지됐는데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고요. 박 대통령은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의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지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외신들도 한국의 정치적인 격변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주목받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인 추락 와중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비롯한 외교 안보 현안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되는 중입니다.
터키 6시간 만에 쿠데타 진압.
Now I understand these commanders are traitors. I'm not saying all. Among them are some scum.
7월에는 터키에서 군사 반란,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6시간 만에 정부군에 의해 진압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는데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 연룡 세력 적발과 처벌을 명목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에 수많은 군경 관계자와 공무원, 교사, 언론인들을 구금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탄압 사례를 지적하면서 터키 정부에 중단을 요구했지만 터키 측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토보를 명분으로 이웃나라 시리아에 지상군을 파견하기도 했는데요. 터키군이 시리아에서 실제로 진행한 활동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쿠르드족 민병대가 서방의 ISIL 대항전에 참여했던 터라 서방과 터키의 마찰이 이어졌는데요. 터키 측은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슬람 학자 페툴라우 귤렌이 쿠데타의 배후 인물이라면서 줄기차게 미국 정부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서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을 선언하는 등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고 이웃나라 시리아와 이라크를 활동 기반으로 하는 ISIL 격퇴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에르도안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세계 정세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콜롬비아 내전 반세기 만에 종료.
To award the Nobel Peace Prize for 2016 to Colombian President Juan Manuel Santos for his resolute.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지난 10월 노르웨이 노벨상 위원회 발표 들으셨는데요. 52년 동안 이어져온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의 내전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지난 1964년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결성을 계기로 촉발된 콜롬비아 내전은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 진행되어온 세계 최장기 무력 분쟁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초 콜롬비아 공산당 산하 무장조직으로 출발했던 혁명군 측이 공산혁명이 좌절된 이후에 게릴라 전투를 중심으로 전략 전술을 수정하면서 내전으로 발전한 건데요. 초기에는 혁명군이 콜롬비아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은 적도 있지만 지난 1993년 공산당과 결별한 뒤에 마약 조직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이익을 챙기면서 여론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이 콜롬비아 정부를 지원하면서 반군 세력이 급속하게 위축됐고요. 이때부터 무장혁명군 측이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이 이끄는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이 맺은 평화협정은 내전 종식의 최종 관문인 국민투표에서 한 차례 부결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재협상을 통해서 반군에 대한 전쟁 범죄 처벌을 일부 강화하는 수정안이 채택돼서 콜롬비아 상하원을 통과해서 최종 발효됐는데요. 아직도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수정안의 효력이 의문을 제기하는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을 비롯한 콜롬비아 정치권 내에 반대파를 설득하는 일과 무장혁명군 외에 여타 반군 조직과의 별도 평화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2016년 결산 특집으로 국제정치 5대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hird times the charm. Third times the charm입니다. 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people say third times the charm? Third times the charm. Well, let's find out what it means. But first,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I had with Mike. Listen carefully. Hey, Mike, did you get a hold of Lydia yet?
Not yet. I've called her twice, but she doesn't answer her phone. It goes straight to her voicemail.
Really? Try again. The third time's the charm.
Well, as you said, I hope that the third time's the charm.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Hey, Mike, did you get a hold of Lydia yet? 아직도 리디아 연락 안 됐니? 라고 묻자 마이크, Not yet. I've called her twice, but she doesn't answer her phone. 아니, 전화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안 받더라고. It goes straight to her voicemail. 전화 음성 메일로 바로 연결이 돼. 라고 하네요. 제가, Really? Well, try again. The third time's the charm. 아, 그래? 한 번 더 해봐. 세 번째 시도는 잘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어 마이크도, As you said, I hope the third time's the charm.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third time's the charm. 잘 기억하시고요. Now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Mike, did you get a hold of Lydia yet?
Not yet. I've called her twice, but she doesn't answer her phone. It goes straight to her voicemail.
Really? Try again. The third time's the charm.
Well, as you said, I hope that the third time's the charm.
Today's phrase is third, T-H-I-R-D, third times the charm, C-H-A-R-M, charm, third times the charm. Third times the charm means that the third time you try to do something, it will work, and there will be a successful outcome. So this phrase is usually said to someone just before they try something for the third time, and you say it to wish him or her good luck. Third times the charm은 바로 3, 세 번의 행운, 세 번째 시도는 잘 될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third times the charm은 누군가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포기하지 말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Tina, don't give up because the third time's the charm 라고 하면 티나, 포기하지 마. 3, 세 번의 행운이 올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hird times the charm means, right?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Mike, did you get a hold of Lydia yet?
Not yet. I've called her twice, but she doesn't answer her phone. It goes straight to her voicemail.
Really? Try again. The third time's the charm.
Well, as you said, I hope that the third time's the charm.
Let's review what we've learned today. Third time's the charm means that the third time you try to do something, it will work. Third time's the charm. Third time's the charm. Keep on practicing.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Jitterbu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웨미 부른 Wake Me Up Before You Go Go 당신이 가기 전에 날 깨워줘요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특별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은 미국과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들이 지난 7월 바르샤바에서 국제회의를 열고 오는 2020년까지 아프간 정부군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10월에는 브뤼셀에서 아프간 지원 국제회의가 열려 미국과 70여 개 국가들은 오는 2020년까지 아프간 개발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아프간과 이 지역의 13개 국가와 단체들이 인도의 암리차르에 모여 제6차 중앙아시아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미국과 여타 20여 개 국가와 지원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미국의 아프간 파키스탄 담당 로렐 밀러 특사대행은 아프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못지않게 아프간과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의 튼튼한 안보와 건실한 경제발전은 인접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같은 이유로 아프간의 안보와 경제발전은 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밀러 특사대행은 테러 위협은 아프간과 이 지역 전체의 우려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정부군이 지난 2년 동안 안보와 치안 책임을 맡아 적들을 물리치며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아프간 정부군과 치안 당국이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정부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프간이 평화회의를 주도해 분쟁을 해결하고 안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러 특사대행은 아프간 정부가 히즈브 이슬라미와 평화 합의를 이룬 것을 축하한다며 이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다른 무장단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특사대행은 또 아프간 정부가 새로운 선거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관리를 기소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아프간의 안보와 정치적 안정 그리고 경제적 번영은 이 지역 상황과 긴밀히 연계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미국이 아프간과 인접 국가와의 연계와 경제적 협력을 강하게 지원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